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가장 정말 마음이 가장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으시다면 아마 모두가 경험하시겠지만 그것도 자주 경험하는 일이겠지만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의 순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그런 일이 생기면 마음이 상하고 또 화도 나고 그것이 이제 미움으로 발전해서 우리 안에 그 미운 마음이 계속 있으면 그 기간이 일주일이든지 두 주든지 한 달이든지 간에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 만큼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 삶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보려고 하고 조금 도움은 되지만 세상이 그리 만만하나요? 꼭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만일에 그런 갈등들이 나의 태도에 있거나 인격에 있다면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갈등이 계속되므로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 것 같아요. 이 어려운 인간관계 참 숙제고 이것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무리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어려워도 또 세상들 보기에 유명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사람이다 생각을 해요. 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힘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해요. 의외로 쉬워요. 그것은 복음이 제시하는 길이죠. 복음이 각가지 인간관계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제시하는 길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 용서한다는 것은 제가 경험으로 본다면 그래요.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그만두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 어떤 생각?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죠. 내가 좀 더 옳고 상대는 좀 더 안 좋고 계속 저울질하는 그 복잡한 생각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용서하겠다 결정했을 때 이걸 그만두자. 이것을 그만두자. 그만두자. 여기서 멈추자. 어떻게 멈출까요? 만일에 내가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멈추고 상대가 잘못했으면 그래 그 사람이 맞아요 잘못했어 내가 상처 주었어 그래서 제가 용서하기로 결정해요. 아무튼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정도의 차이가 있다 치더라도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멈추겠다. 각가지 변명거리와 각가지 생각들로 하면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복잡하게 생각한 것들을 스톱! 그만하겠다. 주님 용서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함으로 그 모든 지긋지긋한 그 괴로운 미움의 감정들을 이제 멈추게 하는 것을 시작을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관계의 해결책은 용서라고 말했어요. 시시비비로 절대로 가려서가지고 그 문제의 미움을 떨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미움을 떨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인간관계가 용서하지 않겠다 할 때는 미움을 떨칠 수 없어요. 절대 미움이 떨쳐지지 않아요. 용서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게 인간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스트레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떠나지 않는 것에 겪는 그게 스트레스란 말이죠. 근데 그 마음이 떠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미움을 가시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은 용서하겠다고 결정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셔요. 용서하기 전까지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너무 심플해요. 모든 인간관계 갈등의 문제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용서하는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그래도 용서 안 하겠다는 사람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게 다는 아니에요. 용서라는 것도 엄청난 토픽이에요. 용서와 관련 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정에 솔직한 거 필요해요. 뭐 용서와 관련 조금 더 이야기 드리면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다 토로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겠다는 결정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다 토로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한 그것을 다 위로해요. 그래서 이 미움을 가져가시면서 긍휼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용서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모든 인간의 갈등은 쉬운 방법이야. 그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개입하게 되면 쉬운 일이 되는데 조건, 용서하면 내가 개입하겠다는 거죠.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그러면 아주 어려운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같은 일들이 세상에 많아요. 진짜 어려운 일인데 의외로 해결책은 쉬운 게 있는 거죠. 그거를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33장은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절망적인 순간이에요. 가장 절망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21절을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지만 21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설마 함락되겠어? 믿지 않았어. 먼저 포로 끌려온 에스겔 같은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설마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겠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데 그런데 에스겔의 예언대로 드디어 함락되었다는 것을 거기서 도망쳐온 한 사람이 포로 잡혀있는 그 바빌론 땅에까지 와가지고 그 소식을 전했죠. 이제 다 끝난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래도 소망을 가졌는데 이제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모든 소망이 없어진 이제는 끝났다. 우리의 삶에 이건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마지막 희망까지도 사라졌다. 할 만한 그런 일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게 끝났다고 하는데 불구하고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해요. 모든 게 끝났는데 어떻게 회복의 메시지가 가능하죠? 하나님에게는 쉬운 길이 있다는 거죠. 망하기 전까지는 자기들끼리 별 생각을 다 했는데 딱 망하고 나서 모든 것을 다 손을 놨을 때 이제 하나님의 길을 말하기 시작하죠. 회복의 길은 아주 쉬운 길이 있다 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말씀하기 시작해요. 33장부터 39장까지 앞부분은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길게 많은 이야기를 했어. 조금 말씀드리면 복습이지만 24장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다는 심판받는다는 이야기를 24장까지 했어요. 그리고 25장, 그 다음 장 25장부터 오늘 본문 읽기 전 32장까지는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주변의 나라들도 망하게 될 것이다. 주변 다 나라들이 멸망한다는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결론적으로 33장까지는 심판받고 멸망받는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33장을 딱 들었으면서 진짜 망해버렸다 소식이 전해오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메시지 성격을 확 바꿔버려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놀랍죠. 완전히 끝났는데 불구하고 반대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전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보면 33장은 에스겔을 보면 또 다른 차원의 선지자로서의 부름과 콜링이 있는 장이고 실제로 33장 끝 시작을 보면 두 번째 마치 에스겔을 선지자를 부르는 같은 소명 같은 모습을 오늘 33장 첫 부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처음 에스겔을 부를 때 소명과 오늘 두 번째 부른 소명이 비슷해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는 소명은 1장부터 3장까지 있거든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3장 끝에 3장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로 그를 확 불러요. 부를 때에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으로 세운다 이런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거기 보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쳐라 라고 하셔요. 네가 만일에 두려워서 그 백성이 잘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네가 말을 하지 않으면 물론 그들이 이제 멸망을 하게 될 텐데 그들은 죄를 지어서 멸망하지만 네가 그 말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죽음에 대해서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이 이렇게 적이 쳐들어오면 소식을 알려야 되는데 안 전하면 그 파수꾼의 책임이잖아요. 망하는 이유를 마치 그처럼 네가 만일에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 해서 내가 전하는 말을 전하지 않으면 그 백성들이 망한 그 피에 대해서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라는 것을 3장 16절에서 21절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33장 앞부분부터 보면 파수꾼 이야기를 하시면서 7절에 보면 7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즉 말로 경고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때문에 죽는 건 마땅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지만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가 돌이켜 만약 떠나지 않는다면 그 죄악을 말미암아 똑같이 죽지만 적어도 나는 너의 생명은 보존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똑같이 파수꾼의 역할에다가 오늘 33장에도 3장에 있었던 첫 번째 부분과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둘의 부름이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다르냐 하면 33장 오늘 장 읽어보진 않죠. 22장에 22절에 보면 하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즉 그 도망한 자가 즉 예루살렘에서 함락될 때 거기 도망한 자가 내게 나아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아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내 입을 열어서 하는 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에스겔이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심으로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다 했어요. 다시는 내가 입을 다무는 일이 없이 계속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번 열어놓으신 이유로. 근데 첫 번째는 달랐어요. 첫 번째는요, 3장인데 역시요, 앞부분에 보면, 첫 번째 보름 3장 26절, 27절을 보면, 내가, 저 하나님, 내가 네, 에스겔 네 혀를 네 입 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려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려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첫 번째 심판의 메시지를 할 때 하나님이 평소에는 입을 다물게 만드시다가 혀를 입천장에 붙여놨다가 뭔가 필요할 때 입을 열면 그때 에스겔이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 할 때는 조종을 했어. 딱 침묵할 때 그리고 말을 할 때. 그런데 회복의 메시지를 할 때는 입을 닫는 일이 없다는 거죠. 계속 말하게 했다는 그 의도가 있겠죠. 충고는 말을 아껴야 돼요. 또 적게 말해야 돼요. 뭐 이런 팁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리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그 분노의 감정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막 쏟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입을 막는 거예요. 그 필요할 때는 열어내고. 근데 회복의 메시지는 달랐어요. 계속 입을 닫지 않고 전하게 하셨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회복의 메시지가 33장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33장 오늘 본문만 읽어봐도 느끼셨겠지만 분명히 이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만 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34장부터 시작되겠지만 선지자로 두 번째 부르듯이 하는 33장만 본다면 에스겔이 전할 메시지의 내용이 그 내용의 그 타이틀을 본다면 타이틀 속에 오늘 본문에 보면 위로라든지 뭐 소망이라는 메시지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8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이것을 두 번째 부름을 하면서 에스겔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는 34장에 나오겠지만 그 내용에 대한 타이틀 같은 어떤 중요한 타이틀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죠. 타이틀을 본다면 뭔가 너 악이나 죽을 거야 경고하는 내용을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하셨어요. 첫 번째 메시지하고 별반 다를 거 없는 같은 어떤 타이틀로 본다면 그냥 주제만 본다면 그런 성격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34장을 가보면 실제로 엄청난 회복과 소망과 위로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아 그러면 내용은 분명히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데 왜 그 메시지에 대한 타이틀을 말할 때는 마치 돌이켜라, 어떻게 경고한다, 경고에 대해 말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34장부터 나오는 이 회복과 이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이 돌이키는, 철저한 돌이키는 경고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회개인데 회개가 뭔지에 대해서 34장을 통해서 우리가 3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이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회복이 필요한 영역들이 많거든요. 상황적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보기엔 너무 절망적이에요. 마치 오늘 예루살렘이 함락된 것처럼 완전히 끝났다고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 만큼 절망스러운 그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데 그래서 회복의 메시지를 34장부터 전할 텐데 그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는 네가 회개해야만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네는 아무것도 할 것 없지만 네가 회개하면 내가 회복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를 회복해야 하는 모든 회복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회개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안 믿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데 제가 회개한다고 그게 회복이 될까요?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치 그것을 염두에 두듯이 오늘 본문 3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마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즉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이제 아예 막 쇠퇴 이미 그냥 끝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능히 살 수 있겠어? 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제는 소망 없어 우리의 관계는 끝났고 더 이상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인생 끝났어 막 절망이야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어요. 더 이상 살 수 없다. 더 이상 회복은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어떻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일지라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의 약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그 인자 자비를 말해요. 나는 악인일지라도 진짜 악한 자라도 그가 멸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돌이키기만 하면 그를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이키는 핵에만 있으면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 악으로 인하여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도 살릴 것이다. 그래서 회개가 바로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어야 된다.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회복의 제일 중요한 키인 회개를 네가 할 수 있다. 그거 하면 반드시 회복된다. 그걸 믿어라 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냐 했을 때는 회개가 이게 회개냐 반성이냐 이게 그냥 한탄이냐 이게 회개냐의 차이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나는 왜 이게 못됐을까? 나는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진짜 주님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이에요. 막 이렇게 자기 한탄, 슬픔, 비관, 후회, 막 눈물 자기를 회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한 가지 뭘지 회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주님 앞에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완전히 회복시키셨다. 나는 도무지 이걸 회복시킬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지만 그래서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조건은 회개하면 내가 해주겠다는 거죠. 철저히 인간관계 계속적으로 네가 반복적으로 실수하고 또 그 사람도 그렇고 헤어날 수 없지만 네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시시비비 가리는 걸 멈추고 네가 용서하기로 결정하면 그리고 네 상한 마음을 내게 와서 쏟아내기만 하면 네가 용서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에 내가 개입하겠다는 거죠. 풀어내겠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가 있으면 이제 쉬운 거죠. 내가 하지 않겠다, 내 힘으로 지겠다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건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시시비비 가리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거 딱 지고 있다 그렇게 하면 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회복 안 시키죠. 용서한다는 것은 맡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상황도 그래요. 상황도 어떤 식으로든 내가 뿌린 결과를 거둔 것인데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겠다고 결정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역정된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큰 죄를 지었고 허물과 죄가 많아서 지금 이렇게 쇠퇴하는데 뭘 너희 살겠냐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다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죠. 말하면 돌이키면 살게 될 거다. 나는 악인도 그렇게 해서 살게 하기를 바란다. 내가 살게 해주겠다 라고 회개에 대한 말씀. 그래서 회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분념하듯이 비관하듯이 한탄하듯이 질질 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잘못하고 부족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 철저히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을 가지고 날아가면 돌이키겠다고 진지하게 결정하면 완전히 열정시킬 수 있다. 그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시작하는 게 회개라는 거죠. 회개는 포지티브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인자와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상황적으로 절망적인 부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 죄책감 갖는 건 절대 회개 아닙니다. 그래서 죄책감은 회개가 아닌 거예요. 죄책감은 뭐 자기를 계속 갉아먹는 거잖아요. 막 다운되는 거잖아요. 막 완전히 무기력해지는 거잖아요. 죄책감은 자기를 막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잘못 인정하지만 하나님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다시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겠다. 그래서 아주 포지티브하고 책임감 있고 이렇게 자기 삶을 주님 앞에 반응하겠다, 순종하겠다는 그 태도, 그걸 아주 철저하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게 아주 철저하고 성실하게 자기 삶을 다시금 주 앞에 나가겠다고, 그렇게만 조금만 이 발을 내딛어도요 주님이 그때부터 이상하게 기적적으로 내 상황을 바꾸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뒤로 쭉 보면 일관되게 주님이 그 말씀하셔요.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옛날 자기가 어렵게 산 것 가지고 지금 아무렇게 살면 될 줄 알지만 아니다. 지금 어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심판하시는 거다. 근데 악인일지라도 뉘우치고 지금이라도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킨 것이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진지하게 포기하듯이 아 모르겠어 인생 끝났어 포기하듯이 손 놓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실하게 반응하면 과거와 어떤 관계없이 주님은 내 삶 안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을 12절부터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어볼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렇지만 그가 돌이켰어 자기 죄에서 떠났어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회개는 행하고 행하고 행한다는 말처럼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 삶을 고쳐가는 거죠. 이게 뭔 이 상황을 회복시킬까 싶지 모르지만 회복은 하나님 몫이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마땅히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거 하나하나 그렇게 시작하면 기적 같은 회복을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베풀어 주시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오늘 33장은 뒤에 그 이야기로 오늘 끝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부류를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이거는 예루살렘에 함락된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 보면 생존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용하셨어요. 그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을 받았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아니잖아. 이렇게 많은 하나님 백성이 그래도 멸망했다 치지만 그래도 이 많이 남았으니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거야 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다는 거죠. 철저하지 않는 거야 그 회개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시니까 뭐 그래도 봐주실 거야 뭐 이런 식이죠. 철저하게 돌이키지 않는 거야 그 상황. 회개는 푸념하는 것도 한탄하는 것도 질질 짜는 것도 아니에요. 되게 포지티브하고 소망을 가지는 것인데 철저하게 돌이키는 그 진지한 행동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한 저당물 돌려보내고 뭐 이거 다 하고 잘못한 것 같아. 실제로 실천적인 행동이 있는 거야. 마음만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 마음이 막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가는 거. 직접 돌이키는 구체적인 행동이 그게 진지한 거거든요. 그게 그 회개는 정말 적극적인 순종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돌이키는 내가 할 수 있는 돌이키는 행동들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진지하게 응하는 게 회개인데 그러면 회복이 시작되는 건데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다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한 사람 가지고 축복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아주 건성건성 대충 어떻게 하나님이 뭐 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7절 29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항무지에 있는 사람 도망가가지 항무지에 있는 사람 칼로 엎드려 떨어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나는 그 땅이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항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더 연단을 받는 거야. 산 넘은 산이라고 더 고통당하는 일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야. 결국 진짜 밑바닥까지 가가지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때 깨닫는 미련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30절부터 33절까지는요 포로로 이미 먼저 가 있던 에스겔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진지하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0절부터 33절 내용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음을 알리라. 이것도 말씀을 사모해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좀 찾아가요. 선지자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 듣자, 예배도 드리고 큐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싶다고 늘 고백하고 그런데 행동하지 않는 거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은 멀고 이익을 따라간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노래, 위로가 주는 노래,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냥 싱어처럼, 팝송 싱어처럼 그냥 즐겁게 해주는 말을 듣는 그 정도의 대상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거죠. 말씀도 사모하고 말씀도 읽고 큐티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불구하고 들은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대해서도 나중에 그대로 심판한 것처럼 응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은 회복, 모든 회복의 시작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하면 회복된다, 그걸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회개는 진지해야 된다. 그리고 철저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행동으로 그것을 돌이키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면 기적같이 34장부터 시작되는 엄청난, 내가 애쓰고 수고할 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부어주심이 나타날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의 어려움의 회복은 너무 쉬운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무언가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거는 회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복적으로 뭐 괜찮겠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니까 대충 적당히 늘 마음과 생각이 있으면 그냥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영역에 있으시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진지하게 응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 이 파트에 지금과 다른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다. 그것이 관계든지 상황이든지 어떤 여러분 삶의 어떤 토픽이든 관계없이 그런 회개의 진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만 제가 인용하고 오늘 마무리하겠대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부정적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 반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은 달랐어. 자기를 믿었다 그랬어.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었지만 말씀에 거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죠.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에 완전히 순종하려고 해라. 결단해라. 그리하면 내 제자가 되고 자유가 뭔지 알게 하는 진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눈물 질질 짜면서 후회하고 있는 게 회개 아닙니다. 삶을 아주 시리어스하게 내 삶에 하나하나 진지하게 바꾸고 바꾸면서 그냥 하나님 싫어하니까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막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완전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믿고 그 마음으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그 에너지를 받아서 소망을 가지고 진지하게 응하시면 진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실 것이요. 하나님은 진리들을 행해야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들 순종해야 주에 개입하셔서 그 어려운 일들이 쉽게 해결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여러분 삶의 많은 부분들을 놓고 주님 내가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기대감 가지고 이 부분에 이랬다 저랬다가 했다가 말았다 반복하는 이런 걸 멈추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주님 내 삶 안에 엄청난 회복과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